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G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G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학수입니다.
최학수요?
네. 사실 제가 올해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네. 원래 읽었던 몇 안 되는 책 중에서 오늘 제가 좋게 읽었던 책의 저자님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학수 고대하는 마음으로 학수라고 했습니다.
아, 짧은 시간 안에 또 네. 엄청난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아, 네.
엄청 많이 생각했죠.
한스쌤, 저희 소중한 댓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에피소드였죠. 139화 그 현대기아차와 GM 직원들에게 탈내연기관 시점을 물어봤습니다. 라는 에피소드에서 된사람대기님이 팟빵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된사람대기님 요새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네, 정말 댓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다른 분들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GPG기 초대석에서 그동안 월성원전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를 담은 책 원전마을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원전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GPG기 초대석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책 원전마을의 저자 김우창 작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리쌤부터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우창 작가님을 통해서 이 원전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꼭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말 어렵고 필요한 작업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작가님이 책 원전마을의 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월성원전 문제를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로 전달한 책입니다. 작가님도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핵발전소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박사 수료생 김우창이라고 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 너무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눈앞을 제대로 못 보겠어요.
눈을 마주쳐야죠, 쌤. 바로 앞에 계신데. 네. 저희 남태재 감독님의 추천에 그래서 우리가 공기처럼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곳의 삶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잘못된 현실이 있다면 바꾸기 위해 고민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구절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전기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울진 산불 촬영을 가게 되면서 원전을 실제로 보게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전력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번 원전마을 책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마을이라는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원전 근처에서 살게 된 이유가 연구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원전과 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책에 자기 소개에서도 적었는데요. 네. 저는 여기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현재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환경 문제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그 밀양 송전탑 갈증이 있었던 밀양에서 그 대책위 활동가로 1년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전에는 이 전기, 뭐 에너지,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당시에 70대 한 촌로가 한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자신이 경작하던 논밭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야 했던 그 이유 혹은 그 과정을 알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전기 문제 혹은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문제를 좀 그 현장에서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밀양 송전탑은 물론 월성 원전은 아니지만 신고리 3, 4호기와도 이렇게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밀양 송전탑에서였던 관심이 이 핵발전소 혹은 핵발전소가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조금 관심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원전에서도 특히 이 원전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이 특별하게 있으셨을까요?
연구를 보면서 선행연구들 혹은 기사들, 보고서들을 많이 읽어봤었는데요. 보통은 어떤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한 뭐 후쿠시마, 뭐 체르노빌, 쓰리마일처럼 물론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연구가 사실 거의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해보면 한수원의 말마따나 이렇게 안전하게 가동 중인 혹은 안전하게 운영 중인 이 원전에서도 그러면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 걸까라는 고민이 좀 생겼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핵발전소 바로 근처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궁금했고 혹은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원전 마을에서 직접 살면서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때로는 싸우고 뭐 투쟁하고 그리고 살면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를 좀 현장에서 또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서 이 원전 마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연구를 위해서 이제 2020년 10월 중순부터 2021년 7월 초까지 약 8개월간 월성원전에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셨잖아요. 다른 원전이 아니라 이 월성원전 인근 마을에 거주하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그 네 개 지역의 원전을 뭐 제가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신고리 5, 6호기 공로나 당시에 현장 뭐 실사, 현장 점검을 하는 시기에 그런 뉴스들을 조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수원 노조분들이 마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메시지 혹은 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를 담은 어떤 피켓팅 혹은 현수막을 막 이렇게 다셨는데 그 옆에는 이제 한수원 노조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 혹은 그 마을의 뭐 지자체장, 뭐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을 이 공사 재개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할까라는 고민도 들었고 또 반대로 이 지역을 가다 보면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수원이 거의 이 지역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뭐 지원금의 형태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오히려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언제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시지만 유독 월성 원전에서는 사실 오늘도 이 녹음을 하는 오늘이 월요일인데 매주 월요일 날 출근길에 상여 시위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상여 혹은 관이라는 문화도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이분들이 왜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가 좀 더 궁금해서 월성을 택했고요. 그리고 월성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중수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수로, 경수로, 한수원 본사 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 뭐 처분장, 그리고 최근에 맥스터,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폐로연구소,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소까지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와 관련한 거의 모든 시설이 이 월성에 있기 때문에 월성에서 제가 조금 현장 연구를 좀 깊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혹은 원전의 어떤 문화 혹은 원전의 어떤 특징 혹은 문제점을 좀 총체적으로 이곳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월성원전에서 한 8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됐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마을에 거주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사실 밀양 그 1년 살았던 거를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전력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생산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생산하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라서 처음 이 월성 원전, 저는 한 3km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또 숨 쉬는 거.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뭐 가동 중인 상황에서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이 방사성 물질이 끊임없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피폭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려가기 전에는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봐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만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혹은 주민들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유, 추상적인 어떤 탈핵 혹은 탈원전의 논리, 이유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 이곳에 살다 보니까 제가 먹고 마시는 뭐 음식, 물, 그리고 공기 속에 삼중수소가 있지는 않을까? 또 삼중수소를 비롯한 다른 방사성 물질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냥 일상 속에서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한편으로는 마시는 것은 혹은 먹는 것은 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뭐 생수를 사다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은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진 울산 뭐 북구 울산에 가서 먹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숨 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 문제를 계속 잊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환경 혹은 건강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그곳에서 제가 봤던 것들은 또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어떤 지원금 혹은 한수원과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공동체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한수원이 계속 제공하는 뭐 지역자원시설세 거의 천억 단위의 어떤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원전 지원금을 통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위험함을 알고 있더라도 도저히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혹은 한수원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피해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인 문제, 공동체의 파괴 문제도 그렇고 또 한수원이 한수원과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문제 혹은 정치의 문제 등도 다양한 조금 문제 혹은 현상들을 조금 목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책에 있던 그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터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구절구절로 제가 좀 잘라왔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항상 원자력은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고 다 좋다고 하니까 라는 부분이랑 원자력은 뭐가 보여야 말을 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믿고 산 거야 라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사실 무색 무취이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걱정과 불안이 좀 크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혹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 혹은 위협이다 보니까 또 때로는 고통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떻게 보면 황분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사실 그런 특징들을 그 위험사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럼 닉스는 그 느림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라는 책에서 느림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방사성 물질 혹은 핵발전소 혹은 기후변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혹은 어떤 책을 읽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웠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한수원이 혹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저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다. 저분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그냥 대응한다. 혹은 그렇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혹은 배움 없이 싸우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느림폭력,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그분들은 그냥 일상화된 폭력과 일상화된 어떤 위험 속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도대체 전문성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느림폭력이라는 개념도 되게 신선했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 중에 하나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가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원전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전달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그 위험에 대해서 원전을 봐도 그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지금 뭐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수원이나 우리 일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언어 자체도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이 방사성 물질들의 위험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기들을 알릴 수 있을까? 저도 서울에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라, 저도 그 책에서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이 원전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전 마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크게 두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들어봤을 텐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후쿠시마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사건 혹은 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이 뭐 황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월성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원전이 수시로 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지, 그리고 중수로의 어떤 특징을 전혀 어떻게 보면 한수원으로부터 듣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요. 근데 이 후쿠시마 사고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냥 안전하다 혹은 안전신화 속에서만 살아가던 주민들은 이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힘으로 이 거대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비리 사건은 주민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한수원 입장에서 오히려 그 안전을 해하는, 어떻게 보면 이익에 혹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안전을 해하는 행위들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그런 거죠.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한수원이 제시하는 안전하다 혹은 괜찮다, 깨끗하다라는 어떤 안전 신화를 주민들의 어떤 손으로 혹은 주민들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월성 원전 근처의 주민들이 이제 이주 대책을 한수원에게 요구하는 이주 대책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이주 대책위가 한수원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한수원의 입장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짤막하게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주 대책위는 2014년 8월 25일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뭐 8년째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하시는 활동은 역시나 상여 시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 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이렇게 더운 날이나 이분들은 상여 혹은 관을 끌고 그 월성 원전 남문 네, 이 2차선 왕복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한 300m의 거리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상여 시위 행렬을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혹은 무엇보다 그분들의 어떤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관이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 관 위에 자신들의 어떤 직함을 적어서 이것이 마치 나의 관이다, 이것은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도 핵발전소 근처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기 때문에 관을 끌고 또 상여를 끄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혹은 그런 시위를 매주 월요일 출근길에 그런 일종의 출근 투쟁처럼 하시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그 이주를 말씀하시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냥 이사 가면 되지 않아? 왜 굳이 저렇게 싸우고 계셔? 어떻게 보면 이 핵발전소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혹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싫으면 이사 가면 되지, 뭐 여기가 싫으면 절로 이사 가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일종의 본인들에게는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 맞다나 도망을 이곳에서 치려고 하더라도 땅을 혹은 자신들의 어떤 집을 내놔도 아무도 이것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그 이주를 요구하고 있고요. 보상이 아니고 이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주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법이 없다. 혹은 기준치에 알아서 괜찮지 않냐, 뭐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위험한 곳에서 살 수 없다. 우리 좀 내보내달라. 우리 좀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 좀 빼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반면에 한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일종의 지원금을 통해서 잘 살게 해줄게. 상생하자. 우리와 상생하자. 지역 발전시켜줄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곳이 위험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이 한수원 혹은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뭐 보상 내지는 발전, 상생,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마치 유토피아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 그리고 뭐 이주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상여 시위 혹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의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법적 투쟁, 즉 이주를 위한 법제화 내지는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진짜 이분들의 싸움은 안 가본 곳 없고 안 해본 곳 없고 또 안 만나본 사람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을 돌면서 법을 제정해달라고 실제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주를 위한 거의 모든 어떤 요구들 혹은 목소리들을 지금 8년째, 9년째 계속 내고 계십니다.
또 최근이죠. 2020년 말에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말있음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민관의 협력으로 발족한 그 조사단이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최근 한 5월 4일에 2차 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사성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노후 원전이었던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평가가 어떻게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수원이나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이 세 기관이 국내 모든 원전의 안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었는지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최근 캠페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월성 1호기에 좀 빗대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월성원전에서 광범위한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한수원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과정에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칙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중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실은 누군가 내부 고발자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수원 내부 보고 자료를 경주환경연합에 이제 투고한 것이 발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로 반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뭐 과잉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다른 원전에서도 방사성 물질 때문에 그 원전이 오염됐을 때 우리는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고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한수원은 정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이게 어떤 징벌까지는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할 예정이고 이 월성 1호기 얘기를 저희 작가님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월성 1호기가 한 명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수많은 사연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진도 겪었죠. 뭐 수명 연장의 문제에 지금 휩싸여서 굉장히 정쟁화가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이제 사건도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조사단이 확인한 것은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원전 가동을 위해서 해결료를 이제 태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나온 해결료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예요. 문제의 발단은 사실 거기에 다 있는 건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그 월성 1호기라는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평가할 때 원자력 안전법 규정에 따라서 그 연료를 다 드러내고 부식이 우려가 되는 사용 후 해결료 수조의 바닥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혹은 벽체라도 제대로 점검했다면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던 이 사건을 조금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평가하기 위한, 승인하기 위한 그 안전점검 절차가 굉장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사실 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지만 재발 방지랑 그 책임자 규명을 위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방사성 물질 누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그 한수원이 조사 방해를 오히려 일으킨, 그러니까 청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청소하고 철거하지 말아야 하는 설비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경주경찰서에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피스 캠페인에서 중요한 점은 수명 연장 승인을 앞으로 10기를 할 거고 10년 전에 이미 수명 연장을 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새로운 방침인데, 그 계획이나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꼭 지켜져야 하는지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사성 누출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번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주민들의 반응은 사실 저로서는 이상할이 많지 굉장히 고요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소에도 이 한수원 내지는 월성 원전에 대해서 찬성 내지는 지지하던 주민들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뭐 탈핵 활동가 혹은 주민들을 오히려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니까 우리 계속 집값 떨어진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목소리 내니까 여기로 오는 관광객의 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수의 주민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로서는 안타까운 혹은 굉장히 황망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 주관의 뭐 다양한 그 건강 영향 평가 혹은 건강 영향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 이 조사 혹은 이 조사 결과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피폭 문제 혹은 주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 내지는 이주 혹은 뭐 재산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는 어떤 다양한 문제점 내지는 침해당하는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금은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지역 환경 오염과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월성 1호기는 건강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마리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월성 원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월성 1호기부터 4호기만 중수로라는 노형인 거예요. 근데 이 노형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운영 중에 뭐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물이 삼중수소와 결합이 돼서 삼중수소 수가 지하수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도 삼중수소가 상당수 녹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떤 추측이 아니라 이제 월성원전만 조사해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삼중수소라는 물질은 뭐 월성 1호기나 월성 원전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으로 배출이 되는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전을 운영을 하려면 이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제 방식으로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정확하게 일본 정부도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수원이나 원안이도 우리나라에서 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근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그 체내 축적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변 검취도 있었는데 정말 4살짜리 어린아이 몸에서도 그 성인보다 더 높은 삼중수소 농도가 나와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성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 유전자가 증폭이 되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아라든지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삼중수소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캐나다나 독일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인근 주변 마을에 그 바람이나 유전변이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원전 인근 주변에서 건강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실제로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어떤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한 바가 있어요.
저희 다시 한번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주대책위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 상여시위를 하시는 것 그리고 주민들로서는 사실 벌써 이제 저번 정권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2016년 지진이 발생한 뒤로 가장 먼저 이 주민들을 이 마을을 혹은 이 농성장을 방문했던 것도 예, 당시 문재인 전 대표였고 그 이후로 혹은 이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탈원전 혹은 탈핵에 대한 혹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정권 그 내내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을 만든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 저 역시도 조금 주민들이 휘청하진 않을까? 주민들이 꺾이진 않을까? 마치 예전에 밀양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기력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 떠올라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날 희망을 혹은 자신들의 어떤 싸움의 어떤 이유를 잃지 않고 이 상여를 또 자신들의 어떤 이름 혹은 직함이 적힌 관을 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위대한 혹은 정말 지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책에 적은 것처럼 전기를 안락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삶과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그들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아무런 위해를 끼칠 의지도 없는데 왜 내가 뭘 해야 되지? 왜 내가 불편해야 되지?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의 연구들이 혹은 기사들이 제대로 우리와 그들 사이의 어떤 연관성 혹은 관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저들만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저들의 싸움이 그냥 보상을 바라는 혹은 더 많은 돈을 바라는 그냥 저들만의 굉장히 님비적인 이기적인 싸움이야라고 치부하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저들의 어떤 뭐 고통, 저들의 어떤 시위가 연결되어 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 또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현장 방문, 어떤 연대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저처럼 어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서 혹은 부족하지만 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사회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음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연대, 지지, 어떤 도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월성원전 주민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이런 연구라든지 저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원전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현재에 대해서 작가님의 좀 소감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장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원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물론 선배 연구자들, 선배 활동가들, 또 다양한 기자들이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한 다양한 글들, 활동들, 운동을 하셨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혹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그들 사이의 어떤 연결성?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위험과 비용을 외부화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학적인 용어고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인데 과거의 뭐 지구온난화 혹은 기후변화처럼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과 비용을 외부화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실제 이 연결성 혹은 관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노골적이지만 내부 식민 지배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저의 박사 논문에서 조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준이 핵폐기물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까지는 그냥 탈핵, 탈원전 생각하면 오래된 원전을 수면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폐로하고 새롭게 짓지 않는 것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폐로를 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가동이 멈춰진 고리 1호기 혹은 월성 1호기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전히 위험한 어떤 핵폐기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고준위 핵폐기물 또는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더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단순히 어떤 시골, 지역에 그냥 공간적으로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 세대라는 시간적으로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생시킨 이 위험을 혹은 이 위험의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혹은 문제를 정말 복잡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녹음 함께해 주셨는데요. 작가님,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도 혹은 제가 쓴 원전 마을이라는 책도 결코 유쾌하지도 뭐 즐겁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마디로 되게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근데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안락하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사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는 혹은 저에게는 응당 주어지는 일상이고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건데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별것 아닌 그 일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난 8년간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해본 것 없고 뭐 안 가본 것 없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군가의 일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책은 뭐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학생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의 인쇄는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아마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분들에게 후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그리고 책 원전마을의 저자 김우창 작가님과 함께 월성원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김우창 작가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 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방송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너무 긴장도 하고 지금도 막 손에 땀도 나고 한편으로는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부 전공은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환경정책, 뭐 환경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저는 역학을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 질병과 이 위험 물질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제가 밝힐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생물학이나 뭐 화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삼중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마치 뭐 바나나 몇 개, 멸치 몇 그램으로 비유하는 그런 주장을 하실 때도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주민들의 싸움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의 싸움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제가 그 현장에서 혹은 책상 위에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냥 8개월 정도를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봤던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 경험을 혹은 저의 어떤 고민을 나누었던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전문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전문성으로 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데 일조해주셨잖아요. 작가님의 전문성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리쌤도 오늘 소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GPG기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은 저희가 올해였죠? 올해가 아니었나요? 하도 기억이 가물가물.
작년이었죠?
네, 작년 3월에 그 후쿠시마 10주기를 네. 기념해서 저희가 초대했던 그 후쿠시마 주민 저희 한나양을 만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의 의미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좀 됐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너무 위급한 일인데 뭔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고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특히 에너지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최선은 일단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을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지치지 말고 저희 좋은 소식으로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작가님과 함께 예, 바라봅니다.
앞서서 마리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정말 제가 올해 책을 몇 권 안 읽었지만 올해 책으로 감히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고 재밌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전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소개해준 책이기 때문에 그 원전 마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리고 사전 인터뷰에서 한번 그리고 오늘 녹음에서 한번 더 원전 마을에 좀 가까워졌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 작가님께서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기후변화, 방사능 피폭, 독성물질 등 현대사회의 많은 환경 문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폭력, 시공을 넘어 널리 확산하는 시간지체적 파괴,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폭력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느린 폭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녹음 참여해 주신 마리쌤, 김우창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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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